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주요 관심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스통신과 스푸트니크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올해가 양국 수교 77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양국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UN과 상하이 협력기구 SCO 또 브릭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 인도의 무역 경제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면서 인도에 저가로 석유를 공급해 에너지 경제 협력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러시아 박람회장의 원자력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적 수단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모디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전쟁을 통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폭탄과 총, 총알 사이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전날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푸틴 대통령과 진정한 친구로서 우크라이나 상황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의 관점을 개방적이고 자세히 표현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평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같은 발언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힌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단행된 이날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을 시작했다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벨라루스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가까운 지역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날 벨라루스의 서부 접경 도시 브레스트에서 이글 어설트 훈련을 개시해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훈련 내용에 관해 다양한 상황의 대테러 작전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착륙, 인구 밀집 지역 전투 등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고 벨라루스 24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양국 특수부대들이 국경 주변과 세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대응 기동을 연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군 특수전사령관 바딤 데니센코 소장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임무 수행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연습할 것이라고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벨라루스가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나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8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약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서문에는 국경 봉쇄와 이주민 침입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종료하며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9일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타이완 총통실은 라이 총통이 중부 타이충의 곤궁기지를 찾아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장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합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에서는 32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서로 협력하고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공동 안보 우려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4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무기 거래, 또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의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와 멜론 오디토리움, 백악관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을 포함한 32개의 나토 동맹국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 유럽연합 등이 참석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나라 정상이 모이는 만큼 이곳 워싱턴 DC의 경비는 삼엄합니다. 여러 회의가 열리는 이곳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의 도로는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 건물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인근 지하철역은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그냥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막일인 오늘의 첫 행사는 여성과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1시 45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 인근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나토 정상들에 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멜론 오디토리움은 1949년 4월 4일 나토 창설의 근거가 된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된 장소로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나토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그리스 정상이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한 가운데 오늘은 스페인과 영국 총리 등이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회의 둘째 날인 10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같은 날 오후 입국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국장은 8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지 2년 반이 지난 중요한 순간에 나토가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meeting this week at a critical moment 2.5 years after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hich has shattered peace in Europe and shaken.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럽의 평화를 깨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수십 년 만에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중국을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방위 산업 지원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무기를 거래하는 등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별도로 회동합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집단 방위를 목적으로 창단한 군사동맹입니다. 얼마 전까진 30개 나라가 회원국이었지만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식 가입하면서 32개 나라 체제가 됐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전 세계의 국가를 아우르는 35개 이상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각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태적 4개국과의 인연을 나열했습니다. 일본과 나토 간 대화협력은 1990년대 초, 호주 및 한국과의 대화협력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피아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작전에 기여하는 등 25년 이상 나토와의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 자격으로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북러 협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 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동 등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오랜 시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태 지역과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입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국장은 8일 나토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not expanding into the Indo-Pacific. There is no accession process and all of NATO's
카펜터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FPC가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진행 중인 가입 절차가 없고 나토의 모든 방어 및 억제 역량도 나토 동맹국 영토인 유럽의 대서양 지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사실은 그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나토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존재한다며 사이버 안보, 허위 정보와의 싸움 등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나토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Russia is a primary threat to NATO allies. But as I said on Friday, the PRC has been.
카펜터 선임국장은 물론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은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이뤄진 비극적인 공격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따라서 이는 모든 나토 동맹국의 큰 우려이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우려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of immense concern to all NATO allies, but also is something of concern to our Indo-Pacific partners.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이들 위협 중 일부는 공동 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대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 나라와 나토 간의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북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별개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I 협력 강화는 잠재적 침략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strengthen the If you will, the element of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element of deterrence.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2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IP4 파트너 국가들도 3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들은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IP4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토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동맹의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P4 should indee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NATO. NATO is completely definitively
또 중국이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IP4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말을 무시해야 하며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와 관련해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라면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IP4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와 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영내 방어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태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BOA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는 나토 및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안보 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아시아 작전지역으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안보와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만약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놀라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나토와 IP4의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So, but this has been an evolving.
이어 나토와 IP4 간의 협력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IP4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 know,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프르지스톱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안보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에 의한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엔군 사령부의 일원이라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3년 전 한국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핵심 이슈와 이해관계가 그 이후 더 커지고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나 영내에서 나토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감에 따라 유용한 논의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선 중국의 불만은 매우 익숙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관심이 있고 IP4도 나토에 관심이 있다면서 RP4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영내 전반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RP4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헨리 해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해거드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셈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웨스트 이그잭 어드바이저스 선임 고문과 브뤼셀 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해거드 전 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9일에서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3년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에 주는 의미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So this is a really great moment for South Korea and the Asia-Pacific partners and for NATO, in fact.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 그리고 나토에게 정말 좋은 순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이 이번에 3년 연속으로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는데요. 국제 안보 대화에 더 이상 지리적 장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 기타 분야에서 갖는 세계적인 위상과 중요성, 명성 때문에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얼마 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 안보에 대해 한국과 나토가 서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from a European perspective, of course, they're interested and concerned about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resents about proliferation.
유럽은 물론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푸틴의 방북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는 좋고 북한의 인권 유린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유럽의 대화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도 북러 협력이 한국과 유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유럽의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이 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인공지능 AI 등 우리 모두가 직면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영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대해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기한 도전을 놓고 나토와 매우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현 시점에서 한국에 어떤 무기가 가장 유용할까요?
So I really can't overemphasize how important this issue is. When I was at the Adar Embassy in Seoul during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때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동맹인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수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고 여러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과 관련해 제가 한국 측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국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난해 약 140억 달러의 첨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비들입니다. 방공 장비든 포탄이든 말이죠. 한국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많은 방산 물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도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에 물어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 즈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정부가 여전히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Again, I'm out of government now and I haven't been serving in Seoul for over a year, so I don't want to, obviously can't speak to what is going on now. What I can say is
저는 미국 정부에서 나왔고 한국 근무를 마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 이후 제가 서울에 있었던 1년 반 동안 우리는 모든 동맹국, 파트너,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2022년에 시작된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유럽에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을 때부터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상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는 무엇인지 매우 솔직하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과 통신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가스터빈을 제공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지정학적 상황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방북 이후 한국의 셈법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I think so. I mean, certainly it has in my calculus and my perspective. I think that, as you mentioned, this is the conversation that I think President Yoon just yesterday.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우리는 이를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전화기를 계속 곁에 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북러 무기 거래가 상황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유럽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큰 이웃 국가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1950년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나토 국가들이 파병할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The answer to that is in Washington D.C. We're first and foremost Korea's only.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1950년에도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또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토에 무엇을 해주면 나토는 무엇으로 상응할 것인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협력하는 겁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한국과 나토가 초국가적 위협, 사이버 등에 대한 추가 협력을 하고 그 몇 년 뒤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모두가 수년간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나토는 2005년부터 최선의 협력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나토 간 실질적인 협력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나토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헨리 해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으로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정상에 참여하는 의의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자국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공개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관영매체들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꾼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군 장령과 군관, 북한 주재 러시아 연방대사관 무관들이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전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면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기관과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는 고급 장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북한 내 최고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포병학 등 군사 지식을 배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다며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군사협력 움직임에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해왔지만 군사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진행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군사협력 의혹 제기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사교육대표단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 이후 군사협력을 노골화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군사협력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교육대표단의 이번 방러는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시기와 맞춰 이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방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러가 드러내놓고 군사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비롯해가지고 서방의 움직임들도 빨라지고 강경해지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 북한이든 서로의 필요와 정세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늦출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수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끊임없이 이게 기민하고 활발하게 뭔가 굴러간다는 모습은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군사교육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한 박러라는 점에서 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이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기나 군사기술 분야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력 행보라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대표단 구성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만큼 단순한 교육 수준을 넘어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여러 방면에서의 군사협력 물꼬를 트는 행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교육일지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밀무기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군사교육이라는 게 작전적인 측면에서의 양국 간을 맞춰보는 것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은 거고 동맹을 향해 가는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러시아는 한러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판단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하고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러시아에게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상 현재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종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양다리 걸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한국 대사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이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파고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행보를 심상치 않게 볼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1번째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 탈북민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주최하는 제21회 북한자유주간이 7일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8일 VOA에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김씨 정권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여주자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탈북민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북한 정부에 의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 자유주간은 오는 14일 한국의 북한이탈 주민의 날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생존자 중심의 책임규명 접근법을 지지하며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권은 강제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매체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과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권과 책임성,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워싱턴을 찾은 16명의 탈북민 대표단은 8일 오후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터너 북한인권특사가 비공개로 주재한 미국 관리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9일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탈북민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상황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 기간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와 북한 자유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 앞 집회를 비롯해 링컨 기념관 앞 기도회, 디펜스 포럼이 하원 건물에서 주최하는 증원회 등 다양한 행사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들과 매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해왔고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서울에서,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 증언과 의회 청문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탈북민 대표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세율 결의열 통일연대 대표는 8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 20주년을 맞아 탈북민들의 위상도 예전보다 달라지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유엔 방문도 그렇고 우리가 호소문 하나 전달을 하기도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수산솔기와 우리 탈북민 사회의 이런 연합으로 진행된 이게 자유주간 행사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는 그런 반증이죠. 또 경청을 해주고 미국에서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달라졌다고.
지난 2003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허광일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도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북한인권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년간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북한 자유주간은 유일하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북한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했고 그 사회에서 겪어온 순환이 찬 어떤 인생사를 거짓과 가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양심을 울리게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인권운동의 동력을 제공했다며 그 중심에 탈북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민간단체들의 행사를 주최하고 탈북민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들의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누구 그 어떤 각본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받아가지고 더 세게 혹은 또 뭐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이브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남한사회 적응도 하고 다양한 그 학습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입으로 누구 입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주간 행사가 뭐 정말로 우리가 미국의 국회의원들 정치권, 그다음에 국무부, 사회계, 각종 인사, 개인들한테까지도 교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난 1회 북한 자유주간 때부터 해마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뷰에이에 북한 자유주간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독재가 김정일에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최근엔 3대 악법을 비롯해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정권이 보낸 오물풍선을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면서 20일에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김정은 남매의 폭정을 알리고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과 남포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역시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30도, 남포 최저기온 21도, 최고기온 30도입니다. 안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신의주 중강 강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가 22도에서 33도 분포, 중강 16도에서 31도, 강계 19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와 사리원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사리원은 21도에서 29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개성 22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신포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은 19도에서 27도. 청진과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은 19도에서 26도, 삼지연 11도에서 2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앞바다 구름 많겠고 먼바다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5m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주요 관심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올해가 양국 수교 77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양국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UN과 상하이 협력기구 SCO, 브릭스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와 인도의 무역 경제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면서 인도에 저가로 석유를 공급해 에너지 경제 협력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러시아 박람회장의 원자력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적 수단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전쟁을 통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폭탄과 총, 총알 사이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전날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리오보 관저에서 푸틴 대통령과 진정한 친구로서 우크라이나 상황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의 관점을 개방적이고 자세히 표현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평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힌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측은 어린이 병원 공격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이 크이우에 떨어진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습 대상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와 군사시설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단행된 날 8일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벨라루스가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가까운 지역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날 벨라루스의 서부 접경 도시 브레스트에서 이글 어설트 훈련을 개시해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훈련 내용에 관해 다양한 상황의 대테러 작전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야간 착륙, 인구 밀집 지역 전투 등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고 벨라루스 24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양국 특수부대들이 국경 주변과 세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대응기동을 연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군 특전사령관 바딤 네니센코 소장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임무 수행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연습할 것이라고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벨라루스가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나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한편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벨라루스의 합동훈련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8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약한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강정책 서문에는 국경 봉쇄와 이주민 진입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종료하며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차 세계대전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9일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고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타이완 총통실은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담긴 라이 총통의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